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대한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원대한 계획은 뭐 그냥 크게 얘기라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을 받은 우리들, 마치 입양된 양자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어찌 되었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지요? 저만 짓는 거 아니지요? 우리 다 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나의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왜 죄를 짓는 거야? 우리 집 내가 너 입양 산거 파기하자. 그거를 파양한다고 그러죠? 입양한 거 파양하자.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것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러운 자가, 죄 지은 자가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으로 택했지만 그 가족이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야단을 치셔서라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80%, 90% 이상 저의 잘못 때문에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주 동안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은 너 잘했어, 잘못했어. 마치 어머니가 아직 아들을 야단치듯이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그러면 몇대 맞아야지? 2대요. 그러면 2대 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야단을 치는 것은 회개하게 하고 회복해서 또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이 잘안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본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부터 저희는 징계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 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 징계를 가지고 이제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있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도 구속함이 필요한 그냥 죄인이에요. 요셉은 어떤 죄를 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뭐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악한 언사의 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야곱의 죄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방임죄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방임죄라는 말은 그냥 죄가 눈앞에 있고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하자니 귀찮고 얘기해봐야 안 들을 것 같고 다 큰 자식들 뭐 얘기한다고 들어요.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관대하게 넘어갔던 것이 야곱의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 하나를 유독이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형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하나님의 가족의 세 번째 형들의 죄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야곱의 아들들의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형들의 죄 가운데는 요셉과 베냐민은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죄,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들의 죄라고 하는 말은 요셉 위에 있는 10명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아니라 나하고도 관련이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무슨 죄인가 하면 복수의 죄입니다. 복수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가서 한 대 때려야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제 예수님 믿기 전 얘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패라. 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맞고 살지 말아라. 몸이 약하니까 제가 뭐 힘겨루기를 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셨고요. 5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가르쳐 줬던 게 하나가 있어요. 오른손, 오른 주먹은 하나는 키워라. 다른 것 말고. 그래서 맨날 가방은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은 전봇대 치고 다니고 벽 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진짜로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오른손에 관절염이 더 먼저 빨리 온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참지 말아라. 두 대 갖다 패라. 마치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죠? 그런데 복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흉측한 살인사건 장대호라고 하는 사람이 모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던 투숙객을 죽이고 그냥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토막 내가지고 강에다가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무시했기 때문에 난 무시당하고 못 살아. 그래서 나도 너 무시할 거야. 근데 무시하는 것이 무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복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형들이 복수하는 이 죄가 그 배경이 어느 배경인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지도 이럴 때 지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그 유대 광야, 여러분 글자 다 보이시죠? 유대 광야에 있는 그 회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 유대 광야 있고 그 옆에는 헤브론이 있고 그 위쪽으로 빨간 점이 되어 있죠. 그게 족장이 다녔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고 예루살렘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살기 시작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제일 먼저 가나안의 땅을 샀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데 저 북쪽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형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겜 성 앞에 있는 평야에다가 장막을 쳤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거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성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사건의 빌미는 디나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디나가 세겜성 안에 있는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시편 1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디나가 그곳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겜의 그 족속의 추장이 하몰이고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뿅 하고 갔고 그리고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먼저 들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하몰과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확 줄여서 이야기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너희 딸을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아주 나이스하게 제스처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레아,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형제가 일단 넷이 있었는데 처음에 넷이 있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리고 디나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자가 됐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희가 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살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세겜의 추장이 하몰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데 짓을 하게 됐는데 저 히브리 민족 야곱의 딸과 우리가 결혼하고 연을 맺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조건은 뭔가 하면 성문을 드나들고 있는 남자들, 성문을 드나들고 있는 이 세겜성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근데 오늘날처럼 수술 도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돌칼 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 동안에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그 성읍에 아파서 누워 있는 모든 남자를 도륙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8명의 형제들, 요셉과 베냐민을 뺀다 쳐도 8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남자들 다 죽었단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그러면서 8명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데리고 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을,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복수의 모습은 단순하게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너 한 대 때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넘어가게 되고 그 복수에는 항상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서적으로 죽이게 되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모습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얹혀져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양육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알고, 야곱이 그 얘기를 알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들 올 것이다 이제.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면서 아버지를 대드는 일이 있어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분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당신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 내가 용서해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이 형들의 복수하는 죄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본다면 이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하러 들어갔을 때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당했던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신하의 모습으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신하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강의 옆에 서서 울면서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합창곡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곡이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배경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시편에서 뭐라고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수의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내동댕이 치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원수의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내동댕이 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저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살인하는 것은 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저질렀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Do something for me, Lord.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행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내가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면 때리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 보복을 해봐야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인가 하면 정욕의 죄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조금만 거론을 하도록 할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두 번째 아내인 라헬입니다.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을 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들의 이름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레아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무언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 마누라를 얻었어요. 그러면 아들들이 옛날에는 그냥 어떤 경우에는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벤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엄마가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자기 아버지 옆에 둘째 마누라가 작은 엄마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장자로서의 실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로서의 실력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창세기 35장 이제 끝에 부분에 가면 그 둘째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즉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겁니다. 권위를 갖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족장이 되고 싶고 추장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눌러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누르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 행해졌던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그렇게 동침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 르우벤이 바로 둘째 어머니, 즉 라헬의 시종과 여종과 동침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얍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받았는데 35장 1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그 베델로 다 올라가자라고 했던 거. 이거 3주 후에 이제 설교할 거예요. 그때 얘기 다시 할게요. 어쨌든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정욕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시대는 갔어요. 내 시대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건데 이런 각도에서 놓고 보면 이 간음죄나 정욕죄는 결국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정욕죄는 힘을 과시하는 건데 그러므로 정욕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불경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에서 내가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면 될 텐데 내가 받은 그 권위 이상의, 내가 받은 그 자리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은 나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욕의 죄입니다. 이 르우벤이 저질렀던 죄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자기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경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들이 저질렀던 죄는 미움과 시기의 죄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움과 시기의 죄인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미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그냥 싫은 거 있잖아. 왜 그거? 에?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근데 고려대학교에 그 국어 사전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전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미움이란 단어에 대한 겁니다. 시작. 미움이란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함. 또한 그러한 마음. 아유, 꼴보기 싫어. 이것도 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이 싫으면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싫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어, 그 사람이 먹는 것도 싫어,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알짱거리는 것도 싫어. 다 싫은 거예요. 꼴사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미움이 단순하게 나 혼자서 미워하고 끝나니까 죄는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곡식단이 12개가 있고 그 12개의 곡식단에 자기 곡식단이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꿈 해몽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아니면 자기 멋대로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형들한테 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형들이 아니 한번 해봐. 근데 형 사실은 내가 꿈을 꿨거든. 무슨 꿈? 아니야 형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해봐. 형 오해하지 말아요. 정말 오해하지 마. 그냥 꿈을 꿨는데 12개의 곡식단이 생겼는데 꿈에 보였는데 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11개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이야. 형, 이거 별거 아니겠지?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지? 아, 요렇게만 이야기해도 미워 죽겠는데. 요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가갖고, 형, 내가 꿈을 꿨걸랑. 근데 그 꿈이 참 희한해. 이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주 궁금해, 나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 죄송해요. 4절 말씀. I'm sorry.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워했다라고 하는 37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꿈을 꾸죠. 해와 달이 나타나고 있고 12개의 별이 생겼어요. 그 꿈도 또 가갖고 낼름낼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주 얄밉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미움이 도가 지나쳐서 지금 11절에 있던 것처럼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말뜻은 같은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되는가 하면 샘을 내고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샘을 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셉이 가운데에 있고 아버지와 자기 모든 형제들이 그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샘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과가 내가 갖고 있는 사과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무게까지 똑같은데 다 저울에다가 달아 갖고 줬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김치를 담그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김치병 구하기가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고 김치병을 또 따로 일부러 사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드리기가 힘드니까 요새는 그 집락백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드려요. 물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집락백입니다. 싸구려가 아니고요. 그런 곳에다가 담아 드려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시는 거, 임원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저울에다가 일일이 달아서 해요. 한 병에 들어갈 거 꾹꾹 담아서 그게 얼마만큼의 무게인지 빼서 저울로 달아서 그게 얼마다, 저희 숫자는 또 잊어버렸어요. 얼마다라고 하면 그 무게만큼 집락백에다가 넣어서 담아서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병보다 적다는 거예요. 집락백에 두 봉제를 놓고 있으면 저 사람이 가져가는 게내 거보다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성계 임원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이게 샘이라는 거예요. 샘을 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샘을 낸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되는 옷을 저 녀석이 입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채색옷.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녀석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면 다행일 텐데 이미 사실은 그것도 죄지만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 안 죽었는데? 제가 살인죄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형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자 했어요. 이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것 대신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주 후에 할 얘기가 바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요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저 녀석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서 잘 되었길래 사람들이 박수를 해주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감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를 투표를 하거나 안수 집사님을 투표를 하거나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회원들을 임원들을 뽑을 때에 투표를 할 때에 내가 돼야 되는데 왜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없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질투하고 그것 가지고 시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죄입니다. 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했던 그 시기와 미움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기 잘못 때문에 시기 받았고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미움도 받으셨습니다. 시기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로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다 가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색다른 것이 있고 뭔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막 치고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막 따라다니고 호응하고, 예수님이 시장바닥을 걸어가실 때는 우르르 쫓아가고, 광야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는 남자들만 5천명이나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것을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차례차례 점입가경, 점점점점 극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내어주었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군중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저들은, 그러니까 회중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저들을 양들이 있는데 양들을 살리기 위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고 이 양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도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억울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게 이게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운 게 그 다음날 180도로 확 바뀌어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랑비에 이슬비에 속옷 젖는 것처럼 묻어져 있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 내가 있으려고 하는 자리인데 저 녀석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이 시기가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악한 말에 죄가 있었어요. 혀를 함부로 놀렸어요. 교만했어요. 야곱은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죄를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고요. 오늘 읽었더니 형들의 모습은 복수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욕의 죄가 있었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유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 이유예요. 주보혈 날 씻었네. It is your blood that cleanses me, O Lord.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도전합니다. 이런 악한 죄, 사실은 실생활 속에서 날마다 있는 이 죄, 사소한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서 멀어지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